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일방적인 핵 포기를 강요하면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개인 이름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을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그런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제1부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갖고 회담에 나오는 경우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미국 고위관리들이 선 핵포기 후 보상, 또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 핵미사일 생화학무기 완전 폐기 등을 밝히고 있는 데 대해 대화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남한에서 무분별한 북침전쟁 소동과 대결 난동이 벌어지는 험악한 정세 하에서 16일로 예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북측이 남북 고위급 회담 일자를 우리 측에 알려온 직후 연례적인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이유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4월 27일 양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근본 정신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오늘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는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것에 대해 여전히 희망적이고 계속 그 길로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매우 힘든 협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준비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 대통령은 회담이 열리면 준비를 하겠지만 열리지 않을 경우 계속되고 있는 최대 압박 작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폼페오 장관의 요청에 따라 16일 오전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남북 고위급 회담 연기 통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통화에서 미국 측으로서는 근본 북측의 조치에 유의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시위 강경 진압으로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한 국제적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또 팔레스타인인 두 명이 이스라엘군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가자 당국은 어제 가자지구 분리장벽 근처에서 시위를 벌이던 팔레스타인 시위대 두 명이 이스라엘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가자지구에서는 전날 대규모 시위에서 숨진 사람들에 대한 추모 행사를 겸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언론들은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했지만 시위가 전날에 비해 조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추모 행렬들은 가자 시내에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복수를 외치며 행진을 벌였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유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측이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 이어 남미 국가 과테말라가 오늘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했습니다.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은 대사관 개관 행사에 참석해 과테말라는 이스라엘의 사랑과 평화, 협동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과테말라는 항상 앞섰다면서 이스라엘은 우리의 친구인 과테말라를 기억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과테말라 의회는 최근 이스라엘 건국절인 5월 14일을 이스라엘과 과테말라의 우정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한편 남미 파라과이도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와 위협에 맞서 저항할 것이라고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오늘 미국은 제재와 전쟁 위협으로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란은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미국의 계략에 맞서 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 미국의 새로운 이란 제재는 이란 핵협정을 구하려는 다른 당사국들의 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70억 인구가 모여 사는 지구. 생전에 다 돌아볼 수도 없을 만큼 큰 행성이지만 광대한 우주 속에서의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발사한 이 초소형 인공위성 큐브셋 마르코가 이 100만 킬로미터 밖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전송해 왔는데요. 지구는 작은 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지난 1990년 무인 탐사선 보이저 1호가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희미하고 푸른 점에 지구 사진을 보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초소형 위성인 큐브셋이 멀리 날아가 찍은 사진을 전송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 큐브셋은 학생 교육용으로 개발된 위성이지만 작은 규모에 비해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해지면서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다는데요. 이번에 발사된 큐브셋 역시 무게가 1kg 안팎으로 서류 가방 크기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사 측은 큐브셋이 이렇게 멀리 비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진 전송은 기념비적인 일이라면서 큐브셋이 더 멀리 비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에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20도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9도에서 23도, 신의주는 18도에서 2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8도에서 21도, 함흥은 18도에서 19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2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윌리 넬슨의 노래입니다. 당신에게 내가 잘 해주지 못했지만 당신은 늘 내 마음에 있었다고 노래하는 Always on my mind. 들어보시죠.
Maybe I didn't love you quite as often as I could have. And maybe I didn't treat you quite as good as I should have. If I made you feel second best, girl, I'm sorry I was blind. You were always on my mind. You were always on my mind. And maybe I didn't hold you all those lonely, lonely times. I guess I never told you I'm so happy that you're mine. Little things I should have said and done, I just never took the time. But you were always on my mind. Tell me that your sweet love hasn't die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유럽 주요 국가들과 이란의 외무장관들이 만나서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란은 일단 좋은 출발을 했다면서 만족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란의 두 번째 신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얼마 전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후에 주변 지역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정 함께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일본 경제가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첫 소식입니다. 유럽 주요국과 이란의 외무장관들이 함께 만났군요.
네, 유럽연합 EU의 외교당국자와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란 외무장관들이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담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 데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미국은 빠졌지만 2015년에 맺은 합의를 정상적으로 앞으로도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회담 결과에 대해서 핵합의를 살려나가는 데 좋은 출발을 했다면서 일단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2015년에 맺은 합의를 정상적으로 이행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란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서방 측은 경제 제재를 풀어주기로 한 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독일을 포함한 6개 나라와 이란이 당시에 맺은 합의인데요. 여기서 미국이 탈퇴하기는 했지만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고 서방 국가들은 이란과 경제 교류를 계속 이어간다는 게 어제 합의한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미국이 없이도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하는 원칙에 동의했다는 건데 자, 이란과 유럽 국가들 사이에 이견이 좀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이란이 이 합의 유지와 또 이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유럽 국가들은 그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란에 법적 경제적 보장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서방의 투자가 계속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유럽 국가들은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고 이란을 설득한 것으로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회담 후에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란 쪽에서는 핵 합의 이후 재개된 경제 교류가 무산되는 걸 우려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란 핵 합의 타결 이듬해인 2016년부터 재개된 경제 교류는 크게 봐서 이란은 유럽 국가들의 원유를 수출하고 또 유럽 주요국들은 이란 기간 산업에 투자하는 이렇게 두 갈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다시 끊길 것을 우려하는 이란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이번에 어제 열린 장관급 회의에 이어서 다음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차관급 회의를 열어서 이 구체적인 경제 교류 유지 또 실천 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미국은 지난 10일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달러 환전 조직 등을 상대로 이란 핵합의 탈퇴 후 첫 신규 제재를 단행한 데 이어서 어제는 이란 중앙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을 추가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설립한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의 핵심 인물도 여기 들어갔는데요.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헤즈볼라의 과격하고 급진적인 행동에 자금을 대는 이란의 금융권을 무력화시키 기한 조치로 이번 제재를 설명했습니다. 헤즈볼라는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목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미국은 이란 핵 합의 탈퇴 후에 독자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미국의 움직임에 남은 핵합의 당사국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미국 정부가 이란을 상대로만 이 두 차례 제재를 단행했지만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미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앞서 13일 CNN 방송 인터뷰에서 지금 이란에 투자하고 있거나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하는 유럽 업체들을 미국 정부가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제 유럽 주요 국가들과 이란이 합의한 이 경제 교류 유지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란과 유럽인 핵 합의 후에 제기된 경제 교류를 살려나가려고 하는데 현재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독일 같은 경우 지난해 대이란 수출액이 약 30억 유로, 미국 돈으로 35억 4천만 달러에 달했고요. 프랑스는 2015년 5억 6,200만 유로 정도였던 게 지난해에는 3배 가까이 늘어서 15억 유로, 미국 돈으로 약 17억 7천만 달러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이들 국가들이 이란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 또 이란이 유럽에 수출하는 원유 가격 등을 더하면 이란과 유럽 사이의 경제 교류 규모는 훨씬 커집니다.
네, 이란 핵 합의에 남아 있는 이 당사국들,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최근 이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를 순방해서 핵 합의 유지 입장에 대한 원칙을 확인했는데요. 이 자리프 장관을 수행한 이란 국영석유회사 관계자가 중국 국영업체인 중국석유화공 측과 만나서 앞으로도 이란산 원유 수입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확실한 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로이터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인구 대국답게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인데요. 이란에서 사들이는 불량이 상당해서 이란으로서는 유럽과의 경제 교류를 유지하는 일 못지않게 중국과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또 중요한 실정입니다.
네, 자, 이란과 중국의 원유 거래가 어느 정도 규모죠?
중국 해관총소 자료를 보면요, 올해 1분기 1일 평균 65만 5천 배럴의 원유를 이란에서 사왔습니다. 이란의 총 원유 수출량의 4분의 1을 넘는 막대한 물량인데요. 특히 중국은 이란에서 원유를 사들일 때 국책금융기관인 쿤룬은행을 통해서 위안화나 유로화로 지불하기 때문에 달러를 쫓는 미국 정부의 이란 관련 제재를 비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서 이란으로서는 또 꼭 지켜야 할 외화 공급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란 핵합이 이전인 지난 2012년 이란 금융기관과 거래한 사유로 이 중국의 쿤룬은행을 제재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구촌원에 듣고 계십니다. 중동 소식 한 가지 더 보죠.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이 지난 14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개관했는데 주변 지역에서 며칠째 혼란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미국 대사관 이전에 대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항의 시위가 계속되면서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발포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자 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숨진 사람이 50명을 훌쩍 넘겼고요. 또 다친 사람은 2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유엔 당국과 또 산하기관들이 잇따라 우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유엔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주로 이스라엘 측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은 이스라엘 진압 병력의 행위를 끔찍한 폭력으로 규탄하면서 이스라엘은 국제법에 따라 영토를 지킬 권리가 있지만 살상 무기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니콜라이 블라데노프 유엔 중동 평화 특별조정관도 가자에서 수많은 목숨이 희생된 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주민 시위를 폭력 조장에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주변국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중동 일대의 이슬람권 국가들의 모인 아랍연맹이 16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비상회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이에 앞선 15일 터키 정부는 자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추방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측이 가자지구에서 수천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데 항의하는 조치라고 터키 외무부가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터키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주재 중인 자국 대사들도 소환할 예정이라고 베키르 보즈다우 터키 부총리가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럼 그런가 하면 터키 대통령이 직접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전날 14일 영국을 방문하던 도중 이스라엘이 인종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을 테러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이 밖에 터키 외무부가 또 별도 성명을 냈는데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것은 국제법과 유엔 결의를 모두 위반한 불법 행위라면서 미국 정부를 함께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번 이 추방 조처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스라엘 정부는 예루살렘 주재 터키 총영사를 맞추방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이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대 지원자라고 비난했는데요. 미국 정부와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이번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시위 사태의 배후 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팔레스타인 측이 미국 대사관 이전에 이렇게 격렬하게 항의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도 이 동예루살렘 지역을 앞으로 세울 독립국가의 수도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예루살렘을 어느 한 국가의 영역이 아니라 국제도시로 간주해왔는데요. 그래서 각 나라들은 이 대사관을 텔아비브에 두어왔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이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는데 그 배경이 있겠죠?
예, 지난해 12월이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역대 미국 지도자들이 공약만 해놓고 지키지 않았지만 자신은 그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임을 공식 인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사관 이전 작업을 국무부에 지시했는데요. 미국 내 보수 기독교계와 유대계 유권자들의 여론을 반영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뒤이어서 유엔이 이 결정에 대한 무효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의 반발이 지금까지 계속됐습니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고요?
예, 일본 경제는 최근 30년째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으로 평가받는 중인데요. 지난 2015년 4분기에 마이너스 0.3% 성장한 이후에 지난 2016년과 지난해까지 8분기 연속으로 0.1%에서 0.8%까지 적지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던 게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는데요. 1990년대 장기 침체에 돌입한 이후 가장 오래 지속돼 왔던 성장세가 2년 만에 꺾인 겁니다.
예, 제 경제 성장률, 경제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 이 경제 성장률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예, 보통은 그 나라의 경제 규모를 따지는 국내 총생산, 이 GDP의 변동으로 성장률을 따집니다. 이 올해 1분기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0.2% 성장했다는 것은 이 전분기보다 GDP가 0.2%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 통계가 전문가들 예상보다 나쁜 수치라고요.
그렇습니다. 국제경제 전문가들은 올 1분기 일본 GDP 변동이 0.0%, 그러니까 작년 말, 작년 4분기 수준을 유지하거나 줄더라도 0.1% 감소 정도에 그칠 것으로 주요 경제 매체들을 통해 앞서 전망했었는데요. 실제는 0.2% 준 것으로 나왔으니까 예상보다 결과가 나빴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서 내부적인 요인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가 설명한 마이너스 성장 이유가 뭔지 좀 들어보죠.
일본 GDP의 절반이 훨씬 넘는 60%를 차지하는 게 개인들의 소비인데요. 이 개인 소비가 줄어든 게 GDP 감소 주된 요인이라고 일본 정부는 봤습니다. 근래 몇 달 동안 이 채소 가격 급등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상승하고 휘발유 가격까지 오르면서 소비 심리가 크게 악화됐다고 모테기 도시미스 경제산업장이 밝혔는데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지갑을 열지 않으려는 일본 소비자들의 심리가 스마트폰 판매 감소 등으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소비가 정체된 상황인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2분기부터는 이 외부 요인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오늘자 일본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향후 1% 정도 완만한 성장을 전망했는데요. 예, 그렇게 보는 근거로 미국 정부가 단행한 감세 효과가 일본 내 소비와 설비 투자를 자극해서 이 자본재 등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어제 펜실베이니아주 등 미국 내 4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특히 펜실베이니아주의 결과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나 헤스펠 중앙정보국 CIA 국장 지명자 인준안 투표가 오늘 상원정보위원회에서 처리됩니다. 몇몇 민주당 의원 지지 덕에 헤스펠 지명자 인준안은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카고에 건립될 예정인 오바마 기념관 사업이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어제 4개 주에서 프라이머리가 진행됐죠.
그렇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아이다호, 네브래스카 그리고 오리건주에서 프라이머리가 진행됐습니다. 참고로 이 프라이머리는 예비선거라고 하는데요. 비밀투표로 선거에 나갈 후보를 뽑는 겁니다. 예비선거에는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참가할 수 있는데 당원들만 참여하는 폐쇄형도 있습니다.
네, 자, 선거에 나갈 후보를 뽑는 경선 방식으로는 이 코커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 당원대회라고 하는데요. 이 당원들만 참여해서 공개적으로 후보를 뽑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어제 예비선거가 진행된 곳 가운데 또 단연 관심을 끈 지역은 이 펜실베니아주 아니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자리를 탈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펜실베이니아 주입니다.
네. 자, 민주당이 연방 하원 1당 자리를 차지하려면 몇 석이 더 필요한 상황인가요?
네, 지금 수준에서 23석이 더 필요한데요. 민주당 측은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이 숫자의 4분의 1가량을 추가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 이런 목표가 가능할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의 여건은 민주당에 유리합니다. 올해 들어서 법원이요, 연방 하원 선거구를 새로 그었는데 이 새 선거구가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예.
거기에다가 펜실베이니아주가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에 들어가는 곳이라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 공화당이 실망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면 승산이 있다는 게 민주당 쪽 계산입니다. 또 이번 예비선거 결과 민주당 쪽 투표율이 공화당보다 훨씬 많이 나온 것으로 드러나서 민주당 쪽이 한껏 고무된 상태입니다.
네, 이 스윙 스테이트라는 게 이른바 경합주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스윙 스테이트가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지역인데요. 연방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마다 민주공화 이 특정 정당에 상관없이 지지하는 후보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지역을 말합니다.
네. 자, 이 펜실베니아 예비선거에서 주목할 분야로는 어디를 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주지사 선거인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현 주지사인 톰 울프 후보가 이겼고요. 공화당은 스콧 와그너 후보가 뽑혔습니다. 특히 이 펜실베니아 연방 하원위원 예비선거에서는 이 민주당 여성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예, 연방 상원의원 예비선거도 진행된다고요?
네, 민주당 소속인 로버트 케이시 연방 상원의원에 맞설 공화당 후보로 루 발레타 연방 하원의원이 뽑혔습니다. 이 발레타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거 전에 그를 지지하는 전화 메시지를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예.
반면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케이시 상원의원은 이 선거 자금으로 이미 $10,000,000나 모아놓고 발레타 후보와의 본선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자, 펜실베니아 상황 살펴봤고요. 자, 다음 네브래스카주 예비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네브래스카에서는 밥 크리스트 주 상원의원이 민주당 주지사 후보로 뽑혔는데 크리스트 후보는 공화당 소속의 피트 리케스 현 주지사와 중간선거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연방 상원의원 예비선거에서는 공화당 쪽에서 데피셔 현 상원의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고요. 민주당에서는 제인 레이블드 후보가 나섭니다. 현역인 이 피셔 연방 상원의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자, 아이다호주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뭐 이것도 역시 주지사 예비선거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현 주지사가 이 임기 제한 때문에 이번에 물러나기 때문인데요. 공화당 소속의 브래드 리틀 현 부지사가 라울 라브라도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을 물리쳤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플랫 조던 주 하원의원이 예비선거에서 이겼습니다.
네, 오리건주도 주지사 예비선거가 관심을 끌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 현 주지사죠. 케이트 브라운 후보가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고 승리했습니다. 이 공화당에서는 10명이 예비선거에 나섰는데 누트 부엘러 주 하원의원이 주지사 후보로 뽑혔습니다.
예, 자, 오리건주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몇 년 전에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임기 중에 사임을 또 했었다고요.
맞습니다. 2015년에 이 당시 존 키차버 주지사가 부패 의혹으로 사임한 바 있습니다. 이 브라운 현 주지사는 이 키차버 전 주지사의 뒤를 이어 오리건주 정부 수장이 된 뒤에 특별선거에서 이기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11월 중간선거가 특별선거가 아닌 정식으로 치르는 주지사 선거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가 지나 헤스펠 중앙정보국 국장 지명자 인준안을 오늘 처리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오전에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표결이 진행되는데 오전 안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 지난주에 헤스펠 지명자가 인준 청문회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자, 인준안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애초 이 전망과는 달리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
민주당 쪽에서 헤스펠 지명자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어제 마크 워너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헤스펠 지명자를 지지하겠다는 성명을 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워너 의원은 헤스펠 지명자 인준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생각을 바꿨군요.
그렇습니다. 이 헤스펠 지명자가 편지를 보냈는데 CIA가 과거에 이 이른바 특별신문기법을 쓰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고 원어 의원은 전했습니다.
예, 이 원어 의원이 지적한 이 특별신문기법 때문에 헤스펠 지명자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난 뒤에 CIA가 이 잡아온 테러 용의자들을 신문하려고 태국의 비밀수용소를 세워놓고요. 여기서 이 워터보딩, 이 물고문 같은 신문기법을 사용했는데 이 헤스펠 지명자가 여기에 관여했다는 그런 논란입니다.
예, 저 이것 때문에 공화당 쪽에서도 헤스펠 지명자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존 맥킨 상원의원, 랜드 폴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특히 이 맥케이 의원은 해군 장교 출신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돼서 이 고문 등 가진 고초를 겪었던 인물입니다.
예, 최근에 진행된 헤스펠 지명자 인준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바로 이 고문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이 특히 헤스펠 지명자에게 고문이 도덕적이냐 아니냐를 물었는데요. 이 헤스펠 지명자가 당시 직답을 피하고요. CIA가 관련법과 규정을 지켰고 지킨다는 말만 했습니다.
예. 자, 그럼 헤스펠 지명자가 원어 상원 의원에게 보낸 편지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이 헤스펠 지명자는 편지에서 이 9.11 테러 이후에 얻은 값비싼 교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문이 CIA에 미친 피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자신은 특별신문기법을 지시한 사람들을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이 신문기법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은 것이 사실이지만 고문이 분명하게 CIA에 해를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인준안이 정보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 표결이 또 기다리고 있죠.
네, 이번 주 중에 전체 표결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조 맨친 의원이나 닐 빌렐슨 의원 같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들이 퇴임하면 기부금을 모아서 기념 도서관을 세우곤 합니다. 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자, 오바마 대통령 기념관을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됐다고요.
네, 우리 공원을 보호하자라는 이름의 단체가 14일 시카고 정부와 공원 관리국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 단체는 오바마 재단 같은 비영리 단체의 공공부지를 넘기는 게 규정 위반이라면서 기념관 건립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오바마 기념관이 공공부지에 세워지는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이 잭슨공원이라고 미시간 호수를 따라서 들어선 넓은 공원이 있는데 이 기념관이 공원 안에 들어섭니다. 시카고 공원관리국은 조만간 8만 제곱미터가 넘는 공원 땅을 시카고시에 이전하고 시카고시가 이걸 거의 무상으로 오바마 재단에 장기 임대할 계획입니다. 오바마 재단 측은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1년에 개관한다는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네. 자, 그런데 보통 이 대통령 기념관은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공공부지를 이용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요. 근데 오바마 전 대통령 측에서 이 기념관 성격을 좀 바꾸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공식 문서와 문서 보관은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별도로 관리하게 하고 시카고 잭슨공원에 세우는 오바마 센터는 젊은이들과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공간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용도 변경이 문제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용도 변경이 편법의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또 기념관 건립으로 공원 녹지가 줄고 시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잭슨 공원이 아니라 원래 이 시카고시 정부에서 제안했던 인근에 있는 부지에 기념관을 세우라고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 측은 이 부지가 이 호수 주변 도로나 이 공원 내 어린이 박물관에서 멀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 단체 외에 오바마 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요.
근데 인근 주민들 가운데 이 교통 체증,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을 들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이곳에 오래 산 사람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주변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공원의 친구들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환경단체도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뭐 소송에 참여하진 않았는데 이 잭슨 공원에 오바마 기념관이 세워지는 걸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시카고시나 오바마 재단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기념관으로 인해서 이 경제적 혜택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센터가 들어서면 이 시카고 사우스사이드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시카고시 정부도 14일 성명을 내고 이 오바마 센터가 이 사우스사이드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다시 없이 좋을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나일 호란이 부릅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노래하는 This Town 들어보시죠. Waking up to kiss you and nobody's there. The smell of your perfume still stuck in the air. It's hard. Yesterday I thought I saw your shadow running round. It's funny how things never change in this old town. So far from the stars. And I wanna tell you everything. Words I never got to see the first time around. And I remember everything from when we were the children playing in this fairground. Wish I was there with you now. If the whole world was watching, I'd still dance with you. Drive highways and byways to be there with you. Over and over, the only truth, everything comes back to you. I saw that you moved on with someone new. And the pub that we met, he's got his arms around you. It's so hard, so hard. And I wanna tell you everything. Words I never got to see the first time around. And I remember everything from when we were the children playing in this fairground. Wish I was there with you now. As if the whole world was watching, I'd still dance with you. Drive highways and byways to be there with you. Over and over, the only truth, everything comes back to you. You still make me nervous when you walk in the room. Them butterflies, they come alive when I'm next to you. Over and over, the only truth, everything comes back to you. And I know that it's wrong that I can't move on. There's something about you. As if the whole world was watching, I'd still dance with you. Drive highways and byways to be there with you. Over and over, the only truth, everything comes back to you. You still make me nervous when you walk in the room. Them butterflies, they come alive when I'm next to you. Over and over, the only truth, everything comes back to you. Mm-hmm.
everything comes back to you.
Mm.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섭입니다. 중국의 한자 성어 중에 지자유수, 인자유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죠. 미국에서 산이 많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곳의 하나가 바로 서부에 있는 유타주입니다.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유타주로 가보겠습니다. 유타주는 미국에서는 13번째로 큰 주입니다. 하지만 인구수는 50개 주 가운데서 31번째. 대부분의 서부 주들처럼 주 면적에 비해서 인구수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현재 유타주의 인구는 약 3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 유타라는 이름은 이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었던 유투족에서 유래한다고 하는데요. 산의 사람들, 산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유타주는 이 이름의 유래만큼이나 산도 많고요. 신비하고 아름다운 산세와 풍광으로 유명한데요. 유타에서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유타 코리안 타임즈 노사무엘 편집장의 얘기를 들으면 이런 이야기가 조금 더 이해되실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2000년 밀레니엄 분위기가 한창일 때 동부 펜실베니아주에서 이쪽으로 이사 왔죠. 이곳에 산 지 한 18년째 살고 있는 셈입니다. 원래 산을 좋아하는 편이라서요. 네, 산이 좋은 곳, 미국 내 여러 곳을 찾다가 락키 산맥 줄기에 있는 큰 두 도시가 있었죠. 콜로라도 덴버하고 유타주에 있는 솔트랙시티.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한 것이 바로 솔트랙시티로 이사 오게 된 것이죠.
네, 락키 산맥 이 시간 통해서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국은 거대한 두 개의 산맥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나라입니다. 동쪽에 있는 건 애팔라치아 산맥, 서쪽에 있는 게 바로 이 로키 산맥인데요. 로키 산맥은 저 북쪽의 캐나다부터 미국 남부 뉴멕시코까지 무려 4,800km를 뻗어 내려가는 아주 장엄한 산맥입니다. 유타주는 바로 이 로키 산맥의 서쪽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주죠. 유타주는 도시 평균 해발이 약 2,000m로 유타주 주민들 높은 고지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락키 산맥 말 그대로요. 화강암 덩어리죠. 이 산맥들이. 그러나 큰 바위산과 또 그 바위산 계곡으로 울창한 숲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마치 한국의 설악산 내지는 금강산 같이 아주 멋진 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산들은 그 아담한 언덕산들이기보다는 우뚝우뚝 솟아오른 그런 그 산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마치 그 남성, 우람한 남성 체격 같은 그런 모습을 비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솔트레이크, 소금호수가 크게 되어져 있고요.
소금호수, 솔트레이크의 정식 명칭은 그레이트 솔트레이크인데요. 소금호수라고 하는 이유는 호수물이 소금처럼 짜기 때문이라고 노 사무엘 씨는 알려주네요.
솔트레이크는 일반 바닷물보다 4배에서 8배까지 그 소금 농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살 수가 없는 호수이고요. 대신에 그 새우들, 그 강한 소금 농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새우들은 가득 메운 듯이 살아가고 있죠.
There's no place like the state of Utah. No place I would rather be.
유타주는 1800년대 종교의 자유를 찾아 서부로 이주했던 몰몬교도들이 정착한 곳입니다. 미국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온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라는 건 많이들 아실 텐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 교파들이 파생됐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몰몬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교도라는 배척을 받게 됐고요. 그러자 몰몬교 2대 지도자인 브리검 영이란 사람이 1847년에 이 몰몬 교도들을 이끌고 서쪽으로 이주를 감행하는데요. 그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지금의 유타주 솔트레이크셀입니다. 노사무엘 유타 코리안 타임즈 편집장의 도움말 한번 들어보시죠.
19세기 중반에 미 동부에서 이주한 몰몬교도들이 네. 당시에는 유럽계 백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동부에서 출발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까지 서부로 향해 오다가 락키 산맥을 넘어서 솔트렉시리를 도착해서 정착하게 된 거죠. 오늘날까지 몰몬교도는 꾸준히 성장을 해서요. 여기 솔트렉시리에서만 또 몰몬교도들이 약 70%가 되는 그런 많은 몰몬교인들이 살고 있고요. 여기 솔트렉시리뿐만 아니라 북쪽 아이다호, 또 와이오밍, 또 남쪽으로 아리조나, 네바다 주까지 많이 퍼져 살아가고 있죠.
노사무엘 씨는 당시에 몰몬 교도들의 이동과 관련해서 전해 내려오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도 들려주는데요.
마지막 난관이었던 이 락키 산맥을 넘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고 하죠. 락키 산맥 이 바위산을 넘어오면서 내려오는 길목이 이제 마지막 서쪽으로 뻗쳐 있는 네. 와사치 산맥을 내려오면서 보니까 저 멀리에 바다가 보였던 거죠. 그 바다가 바로 솔트레이크입니다. 여기 지역은 내륙지방인데도 불구하고 갈매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갈매기들이 나르는 걸 보고는 아 이곳이 바다다 해서 우리가 땅끝에 왔다고 해서 이곳이 바로 그곳이다. 몰몬교도들이 산을 내려오면서 그곳을 자신들의 낙원으로 일고기 시작했던 거죠.
몰몬교는 지금까지 유타주 사회 전반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전해드릴게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2018년 2월 한국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게임 많이들 즐기셨습니까? 이곳 미국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이곳 유타주 주민들의 관심은 특별히 더 높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했던 미국 국가대표팀의 3분의 1가량이 바로 이곳 유타주 출신이었고요.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했던 미국 선수들의 80%가 바로 이 유타주에 있는 올림픽 공원에서 훈련했다고 하네요. 유타주는 겨울 스포츠의 성지라는 찬사를 받는데요. 노사무엘 씨는 유타주는 특히 겨울철에 눈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입니다. 건조한 대륙성 기후이기 때문에 눈이 와도 쉽게 녹거나 또 물이 되거나 하진 않죠. 그래서 상당히 그 눈이 소프트하고요. 눈에서 즐길 수 있는 각종 스포츠가 굉장히 발전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2002년 동계올림픽 때요. 상당한 흑자 경영으로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겨울 스포츠의 호황을 누리는 그런 지역이죠.
현재 솔트레이크시티는 오는 2030년을 목표로 다시 한번 동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유타올림픽 기념재단의 콜 노드만 씨는 당시에 쓰였던 경기시설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되고 장점이 많다고 합니다.
All of those changes over 17 years, we have to really take an inventory of everything we have here.
다시 한번 올림픽을 개최하려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 조사도 다시 해야 하고 시설도 최대한 현대화해야겠죠. 하지만 지난 16년간 시설들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할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2030년 동계올림픽 대회를 놓고 인근 콜로라도 덴버를 비롯해서 스위스 시옹, 스웨덴 스톡홀름, 일본 삿포로 같은 도시도 유치를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대회가 과거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이 솔트레이크 시리 사람들. 다시 한번 겨울 스포츠 왕국의 면모를 전 세계에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네, 미국 곳곳에 다양한 문화 풍물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주에 유타주 사람들 얘기 더 전해드리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주변에 같이 있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을 묘사하는 영어 표현 몇 가지 배워볼까요? Easy going. 과도한 스트레스나 걱정 없이 여유롭고 관대한, 쉽게 화내지 않는, 즉 쿨한 사람을 easygoing이라고 묘사합니다. I can be honest with her about anything because she's so easygoing. 그 사람은 쉽게 화내지 않기 때문에 뭐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 Down to earth. 가식적이지 않고 허세 부리지 않는 사람. 진실하고 겸손한. 그래서 대하기 좋고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 한국어로는 진국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down to earth. 라고 합니다. She's the most genuine and down-to-earth person I've ever met. 그 사람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진실되고 가식적이지 않는 사람이야.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I can be honest with her about anything because she's so easygoing. She's the most genuine and down-to-earth person I've ever met. 오늘은 easygoing 그리고 down to earth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보니 타일러의 노래입니다. 개기일식처럼 내 마음이 빛을 잃었다며 떠나간 연인에게 돌아와 달라고 호소하는 Total Eclipse of the Heart 전해드리며 전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urn around. Every now and then I get a little bit lonely and you're never coming around.
Turn around.
Every now and then I get a little bit tired of listening to the sound of my tears.
Turn around.
Every now and then I get a little bit nervous that the best of all the years have gone by.
Turn around.
Every now and then I get a little bit terrified and then I see the look in your
Turn
eyes.
Turn around, bright eyes.
Every now and then I fall apart.
Turn around, bright eyes.
Every now and then I fall apart. And I need you now.
새벽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29년 5월 16일 오늘 제1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 중에서 우수 작품을 선정해 상을 주는 것입니다. 첫 아카데미 시상식은 250여 명의 영화인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할리우드에 있는 루스벨트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은 제닛 케이너가, 남우주연상은 에밀 야닝스가 수상했습니다. 또한 작품상의 영광은 영화 선라이즈, 즉 일출에 돌아갔습니다. 아카데미상 수상자들에게는 오스카라는 조각상이 주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아카데미상은 오스카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is year's nominees for actor and actress in a leading role.
오늘날 이 아카데미상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인들의 영화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오늘
부패와 무능으로 인민의 신망을 잃은 민주당 정권을 물리치고 저라도 힘차고 복된 생활을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국군 장병들은 총을 걸리겠습니다.
한국에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제2군 부사령관인 박정희 소장은 군인들을 이끌고 중앙청과 방송국 등 주요 기관을 점거했습니다. 이어 6개 항의 혁명 공약이 발표됐습니다.
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 유대를 더욱더 공고히 한다.
이후 군사 정권은 전국에 비상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박정희 소장은 최고 재건회의 의장이 됩니다. 박정희 소장은 이후 1963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출마해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것이 제3공화국의 출발이었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